12장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거의 이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어떤 기차의 머리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한 장 이렇게 전으로 넘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12장부터 이제 하반부를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이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녹아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냐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모든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모든 삶,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러려면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표현을 받아.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12장에 쭉 이야기했습니다. 뭐 다양한 은사, 그다음에 사랑, 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는 것, 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으로서 다 완성했다라는 그 사랑하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그 말씀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는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 자체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아니 지금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한마디로 야,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세우는 게 세움 받은 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들이죠. 한참 데모가 한창이었던 우리나라 70, 80년대도 역시 마찬가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혹은 이 말씀을 왕들이 오해해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것을 이 말씀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했다. 그러니 짐은 곧 법인이라 하면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자기가 법이다, 자기가 신이다라는 이런 것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그 13장 1절 하반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국의 흥망성쇠 왕을 세우고 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줄 아냐? 하나님께 있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운 왕을 세우는 목적이 있죠.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관리를 세우는 목적이 있고 시장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잘 다스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정부 상태가 더 악하니까 법과 질서를 통하여서 권선징악, 예,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또 칭찬받을 사람들에게는 칭찬해주고 상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두의 안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교통법이 없더라면 막 이 불법 유턴하고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하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통법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의 법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지금까지 악한 권력자들이 지배했지만 그들의 통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벨론의 통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변의 적국들의 공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죽에 있으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그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허락하셨는지 그런 이제 더 깊게 살펴봐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르게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악한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목적도 있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저런 악한 통치자를 세우는지 어찌 저 이 로마의 핍박 아래 두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도 결코 신앙이 죽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저 북한 악한 정권 아래서도 역시 신앙을 계속 이어가며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 또 왕을 세우고 패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 세움받은 왕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중간자의 역할로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왕이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말 세 가지는 자 권 이 그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 군사력 그리고 은금, 재력, 물질, 그리고 여자 요 세 가지를 금하라.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고 신명기 17장에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이 왕은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도록 우리는 세운 대통령 또 왕 그리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통치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 국가의 어떤 법을 지키는 것, 이 권선 징악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정부 상태가 더 악하니까 이 정부가 정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지키고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 해서 뭐 악한 권력을 향해 침묵하거나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때는 협조해야 하지만 그러나 불의하게 통치할 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종하기를 거부해야 되죠. 이걸 시민 불복종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라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그것을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부하는 거죠.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어긋났을 때는 시민 불복종의 원리를 따라서 거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법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그 법을 지키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자 6절 7절에 보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그리고 자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왜냐하면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통치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세우고 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도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사역 하나님 세우신 사역자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그 세상의 어떤 관리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12장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율법이 뭐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7계명에서부터 10계명 7, 8, 9, 10 이 4개의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은 물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의 그 결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자, 레위기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내 주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죽기까지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는 삶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면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32편 다윗이 고백하기를 허물이 사함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를요? 옆에 지체를, 부모를, 그리고 자녀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은 그것처럼 또한 그 사랑이 서로를 덮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첫째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기 어떤 시기예요?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종말의 시기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그러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세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지만 곧 빛 대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고 그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잊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죠. 원래 어거스틴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음란이 행하고 그다음에 마니교 이단에 빠져 있고,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가끔 기도,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들려주는데 이 말씀, 곧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듣고 그때 회심하여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뭡니까? 물론 거기에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자,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야,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세례를 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뭐 이렇게 가운을 거쳤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곧 세례를 받았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것이 예수님과 합한 한 몸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이 된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그 태양열에 나뭇잎이 마르자 무슨 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 자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냐. 이미 그때부터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옷을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바로 옷을 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나중에 요한계시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아내가 입을 세마포 옷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은 옷, 세마포 옷,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옷입니다. 또 뒤에서 19장 14절에서는 누가 이 세마포 옷을 입냐? 자, 14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제 그의 신부가, 그리고 6장에서는 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6장,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자,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에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할 수 있다.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만을 찾고 다니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인데, 그 전신 갑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려면 자,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냥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두 번째는 사랑을 하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지킬 것은 지키고 세금을 낼 것은 내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입은 만큼 또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며 승리하는 자 여러분의